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경 시작된 착공식에서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착공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의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한국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비용과 비용을 절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본격적으로 철도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고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대부분은 시리아 공군 방어망에 의해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시리아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에 대응해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영토 상공에서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서남부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당수 미사일이 헤즈볼라와 이란의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포경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포경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7월부터 일본 근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만 고래잡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매를 위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었다 미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중남미 이주민 캐러밴 어린이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미국의 구금시설에서 중남미 이주자 출신 어린이가 숨진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억류된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이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소년은 숨지기 하루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구토 증세 등을 보여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해변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상 악화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수색 구조 활동을 위한 중장비와 구호품 반납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거친 날씨가 화산 분화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화산 활동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어제 발생한 리비아 외교부 건물 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늘 IS 리비아 조직인 리비아 프로빈스가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를 통해 이번 테러의 배후임을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리비아 외교부에서는 어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오늘 북한 측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의 착공식이 오늘 26일 북한 측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단절된 남북한의 길을 다시 연결한다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과 주변국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날 축사에서 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는 시공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그 편익을 남북한이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식이 역사적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 의지를 우회적으로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북남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려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날 착공식엔 중국과 러시아, 몽골, 유엔 측 관계자 등과 개성이 고향인 올해 86살의 김금옥 이산가족 할머니도 참석해 무척 감격해했습니다.
계속 늘어져서 정말 남북의 평화의 날개가 두만강, 압록강까지 허를 육로로, 길로, 철도로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이 철도가 완공이 돼서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 가서 내려서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 사업에 합의했고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뿐 아니라 대륙과 연결된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건 서로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착공식이지만 이게 남북한의 사실은 끊어져 있는 경제 협력을 잇는 거잖아요. 잇는 거고 남북 정상이 연내에 착공식을 다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신뢰 구축에도 저는 기여하는 거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철도 연결이 가져올 수 있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 경제,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첫 발을 내디뎠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추가 조사 작업이 필요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유진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 준비와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철도도로 조사 부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그걸...
설계에서부터 현대화 수준, 노선, 사업 방식 등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지연이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약속, 그런 것에 대한 진행, 이런 것이 이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철도 사업 예외 조치를 승인받아서 실질적인 공사가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저희 철도 연결 사업도 제대로 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는 거죠.
한국교통대학교의 진장원 교통대학원장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기반은 착공식으로 마련됐지만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적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남북 경협 기금으로 현재 무슨 보수를 갖다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비축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분명히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남한이 이제는 혼자서 이 총대를 다 메려고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잘 설득하고 그 이제 공조를 해서 미국하고 공조를 잘 해가지고 유엔의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식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북한의 철도 상황은 현재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철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관계자들은 경의선의 경우 최대 시속 50km, 동해선은 30km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복선이 아니란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장원 원장은 북한 철도의 복선화가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속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남한의 철도는 대부분의 철도가 복선 내지는 뭐 아주 빈번한 곳은 3복선, 4복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4등 정도의 고속철도 운영 국가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남한의 고속철도의 기술력은 거의 세계의 탑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평균 시속 200km 이상 최대 270km 정도인 KTX 고속철을 경의선 고속철을 통해 중국 고속철과 연결하면 서울과 베이징을 5시간 만에 주파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노반과 레일의 유지 보수조차 안 된 북한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을 통해 사람과 물류 모두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런 개보수엔 일부 지적처럼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저속열차의 경우 2천억 원, 미화로 1억 8천만 달러 정도 안팎이면 북한의 철도 개량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 현대화 비용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거의 8조 원, 미화로 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국책기관의 보고도 있어서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김두월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북한 철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철도 낙후성 때문에 한국 수준의 철도를 만들려면 새로 철도를 까는 수준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다른 견해에 대한 공방은 착공식이 열린 26일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과 착공식에 불참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내년 초 철도와 도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울러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남북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등 2018년에 역사적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추구와 지속적인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올 연말 사퇴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에서 대북 압박 작전을 주도했고 매티스 장관은 미한 동맹과 함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두 인사의 주요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There's no personal reasons. I think that it's just very important for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when it's time to step aside.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헤일리 대사는 공직자는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짧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 대사로서 북한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자신도 대사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를 꼽았습니다.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일리 대사는 재임 시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의 채택을 주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북한 노동자 귀환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했고 11월 ICBM 발사에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You may believe that you are hidden from the world and that we cannot know your pain. But we know from our own research.
또 지난해 12월 열린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인도 이민자 출신으로 최연소 주지사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 헤일리 대사는 미 언론 등에 의해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며 2020년 대선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인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철군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갈등 속에 퇴임하는 매티스 국방장관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의 인선을 깜짝 발표했고 매티스 장관의 임명을 위해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 적용을 받는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해병대 4성 장군이자 전략가로 불렸던 매티스 장관은 동맹과의 관계, 외교와 군사 간 균형을 중시하며 트럼프 정부의 국방 분야에 안정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매티스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북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괌 타격 위협을 벌였던 지난해 8월,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는 우리는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티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8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군사적 방법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통해 국무부의 외교정책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매티스 장관은 미한 연합훈련 조정으로 대북 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 훈련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역량이 여전히 위협이라면서도 내년 3월에서 4월로 예정된 미한 핵심 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연습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은 동맹 문제와 관련해 종종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자는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작성하려 했던 것을 매티스 장관이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퇴 서한에서도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매티스 장관의 사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고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합의도 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이행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예상대로 매우 부진하군요.
예,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양측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과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4개 항의 합의 조항 외에 3개 실천 항목도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열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고취하기 위한 새로운 미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 가운데 유해 송환이 유일하게 이행이 됐군요.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됐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보름 뒤인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55구의 유해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공동성명의 합의가 일부 이행된 유일한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해 발굴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행 시한도 없어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공동성명의 실천 항목에 두 정상이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지만 완전한 이행의 의미 그리고 신속한 이행의 경우도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딱히 합의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예, 공동성명에서 핵 동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지만 공동성명에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행은 어떤가요?
예, 상당 정도 이행된 상태입니다. 남북한의 분야별 고위급 회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교류협력,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이 모두 성사됐습니다. 남북한은 이후에도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늘 개성에서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해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더딘 이유가 뭔가요?
예, 핵목록 신고와 사찰, 핵무기 일부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등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무회담에서 다뤄야 하는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추가 정상회담을 주장하면서 실무회담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아닌가요?
예,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을 적대관계에 있었고요. 또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지난 30년에 걸친 양측의 협상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라는 양측의 궁극적인 목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달성하는 방안이 뭔가요?
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내용과 이행 시기를 자세히 정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합니다. 로드맵에 대한 합의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로드맵이 없으면 마치 선박이 나침반과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것처럼 협상과 비핵화 진전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의 힘을 실으면서도 역대 가장 많은 독자 제재를 부과하면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겨냥한 다양한 제재와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맞춤 압박 기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북한에 가해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함지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총괄해온 유엔 안보리. 지난해 네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올해에는 단 한 건의 제재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마치 유엔 제재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예년보다 훨씬 자주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은행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 등에게 첫 독자 제재를 가한 뒤 2월에는 56개 기관과 선박 등을 제재하는 사상 최대의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까지 제재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건의 제재를 쏟아내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총 9건의 독자 제재를 발표한 미국이 대화가 이어진 2018년에는 오히려 2건이 많은 11건의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부과한 대북 제재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북한의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전체 11건의 제재 중 북한의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건에 이를 정도로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이었습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를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미 올해 중순 상한선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제재 방식을 탈피한 점도 올해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통상 미국은 독자 제재를 가할 때 재무부가 해외 자산 통제실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미 법무부가 제재 대상자를 기소하거나 제재와 관련된 주의보를 내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정권의 돈 세탁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기업에 대한 몰수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에만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박진혁 등 북한 해커가 기소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이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무부가 올해 2월과 7월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북한과 관련한 두 건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는데 이 역시 기존과 달라진 범정부 차원의 공조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제재는 안보리의 제재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e additional U.S. sanctions are really very minor. You know, they attract a lot of attention because they're politically important. You know, they tell North Korea we're still raising.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를 계속화하는 건 북한에게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더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도 제재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압박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의 제재가 기존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o sanctions don't have to be continually increased. I think they're at a high level already. Those are in place and most countries are abiding by.
제재라는 건 매번 강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이미 수위가 충분히 높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목적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견지에선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대북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제재 완화나 해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에 부과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d love to take the sanctions off, but they have to be responsive too. It's two-way street. But we're not in any rush at all. There's no rush whatsoever.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북한 역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며 이건 양방향 도로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같은 달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진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선 프랑스와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BOA에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ven if they're able to find ways to evade them, it increases the cost to them of getting what they need. They didn't have sanctions and didn't have to have all these different ways to get around them.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없다면 지금처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비용도 저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역시 연료 제한을 명시한 안보리 제재 결의로 인해 원유와 정제유의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떤 제재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 방법이 생기게 된다며 제재 자체의 효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f course, with any sanctions, the longer they're in place, the more people learn to wiggle around them. So there's also,
It's also clear that there's more.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밀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일부 공식 무역도 어느 정도 재개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또한 퇴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갈등했음을 시사하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관련 사안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할 정도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kay. Many many of the 28 many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Most of them, but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잘 사는 동맹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100%를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They should pick up all the expense.
이번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연내 타결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액 규모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10차 회의 이후에도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커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 군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8억 1,700억 달러, 이를 토대로 미국은 한국이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지금보다 1.5배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앨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한국에서 열린 송년 미한 우호의 밤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위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재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MA가 이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한국의 분담금은 해마다 평균 2%에서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달 말 종료됐는데 당시 협정을 보면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인상률을 적용하려는 미국 측과 한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양측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이 합의됐는데 이를 위한 추가 발굴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내년 봄 발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 회장인 릭 다운스 씨는 미군 유해 송환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four bullet point on the agenda, which involves the return of remains, is a standalone aspect of the.
다운스 회장은 최근 VOA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해 송환 문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네 번째 항목의 독립 조항이라며 후속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추가 유해 송환이 어렵게 되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다운스 회장의 아버지는 1952년 1월 탑승했던 전투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한 뒤 실종됐습니다. 북한 땅에는 5,300여 미군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현재 북한 측과 서신 등으로 내년 봄 유해 발굴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최근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미북 유해 발굴 협상에 참여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내년 유해 발굴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m not optimistic at this stage because I think absent real progress on the security issues,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reassemble the.
북한은 안보 측면에서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유해 발굴에 미군과 함께 협업할 자국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상당수 유해를 확보한 상황임에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일부만 송환하고 나머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holding those remains hostage to use for negotiations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측이 올여름 협상 당시 유해 200여 구의 송환을 논의했는데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만 돌려보냈다며 이는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유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종교단체가 최근 성탄절 축하 동영상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동영상에는 북한 기독교 신자들이 미사와 예배를 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기독교 박해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최근 성탄절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한국 종교계에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약 1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북한 내 종교시설인 장충성당과 봉수교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성탄절 기념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에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백악관 성탄절 연회에 초대됐던 탈북민 지성호 씨는 BOA에 북한에 있을 때는 성탄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이제 몰랐고 그리고 뭐 종교도 이제 몰랐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몰랐는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persecution of Christians has no rival on the earth. It is unforgiving, systematic.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국무부 주최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의 탄압은 지구상에서 견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해 기독교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억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기독교와 같이 서방과 관련 있는 종교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체포해 고문하고 구금하며 심지어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연아 씨는 국무부가 10월 말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그 보위부에 뺏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처음에 오라고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5시간 동안 고문을 했죠.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구금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당사자의 신앙과 관계없이 기독교 신자의 친척까지도 함께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올해 초 발표한 2018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2001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통해서도 감지되어 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을 1억 9,175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억 9,991만 달러의 약 12% 수준으로 불과 1년 만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 10분의 1로 급감한 겁니다.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2016년 같은 기간 북한은 중국에 23억 4,341만 달러치의 물품을 수출했고 2015년엔 22억 7,935만 달러를 수출해 올해와 1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1월에서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억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건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 2001년 같은 기간 8,164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02년 2억 3,053만 달러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후 2010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기고 불과 1년 만인 2011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20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입 총액은 2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억 7천만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이는 8억 9천만 달러를 수입했던 2009년 1월에서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로써 수출과 수입을 모두 더한 북중 교역액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건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의류와 해산물 등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품목들이 제재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과 9월에는 광물과 해산물, 섬유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북한은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건 북한의 올해 외화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크게 둔화됐다는 건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됩니다. 아태적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검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 116척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8건이나 2016년에 309건, 2015년에 272건과 비교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나라도 러시아가 81건으로 중국의 35건보다 많았다는 점도 선박을 이용한 북중 거래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많이 간 건 올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BOE는 올해 중순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남포항에 야적된 컨테이너의 숫자가 지난해와 2016년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남포항에서 포착된 컨테이너가 올해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물동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연말 특집으로 세계 뉴스 결산 국제 정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